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펴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소와 슬픔뿐이요 신속의 자기 우리가 나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공유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함께 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2024년 1월 1일 신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내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올 한 해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라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주일학교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많이 왔는데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은 새 첫날이죠. 네.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어제는 며칠이었죠? 12월 31일. 어제 31일하고 오늘 1월 1일하고 다른 날이에요? 그렇지, 아니요라고 하면 너무 어른스러운 답인데, 그죠? 분명히 외적으로는 다른 날이거든요. 1월 1일이라고 하고 어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오늘은 새 첫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다를 게 하나 없는 날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를 보고 해 소원을 빌기만 하면 마치 올 한 해가 새롭게 될 줄 착각했는데, 그죠? 목사님도 해를 많이 보고 소원을 빌어봤거든요. 그냥 해에게 소원을 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죠. 근데 그게 한 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새해가 새 날이 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하거든요.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보디발의 아내였죠. 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살인, 강도, 무슨 흉악범을 떠올리는데 아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삶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죄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수단 삼고 도움이 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 속에 살아서는, 그렇죠, 제가 어제 표현을 이렇게 해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욕망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 또한 보디발의 아내처럼 유혹적인 욕망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판단하며 비판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각이 만든 감옥 아래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똑같이 고통의 밤을 지새우지 않겠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감옥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어제 한번 살폈잖아요.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만 자기의 삶이 추한 모습인지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이가 드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꼰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온 것 같은데, 집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100에 99명이 이 길을 간다는데 문제가 있죠. 왜 이 길을 다 같이 갈까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직면하고 대면하면 꼰대짓을 어디 가서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자신이 추하게 늙어간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편 또 다른 특징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타인만을 바라봅니다. 타인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면 죄밖에 드러날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바라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비판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비판과 원망밖에 없는 삶은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내몰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성경은 주로 영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보았지만 오늘은 영성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한 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함몰되지 않고 죄에 함몰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한 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발 떨어져서 내 인생을 보고, 한 발 떨어져서 세상을 보고, 예, 한 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고 우리 영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계시록 시작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먼저 하늘 위에서 교회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악의 세력과 돈에 의해서 세상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 그곳으로 내려갈 때 요한은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예배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배소서 6장 12절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표현한 것이 예배소서 6장 12절이거든요. 어떤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이름이 다르지만 사단을 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과의 싸움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분 계시죠? 나니아 연대기 만든 분. C.S. 루이스가 기독교 명작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 중에 한 편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삼촌 마귀가,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된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책에는 그렇게 적혀놨고요. 이걸 구체화시키면 어떤 표현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해라는 것. 이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비법을 전수해 준 겁니다. 인간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은 돈에 의해서 흘러간다. 세상은 성공에 의해서 흘러간다. 세상은 안정적인 직업에 의해서 흘러간다. 그것만이 실체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보게 해라.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절대로 따져 묻지 못하도록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가게 해라.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실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실제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감각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에서 나와서 자기를 대면하게 되거든요. 폐품 같고 쓰레기 같은 소망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자신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는 어떤 싸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려는 이 싸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이 싸움,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이 싸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몰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죄에 빠져 추한 인생으로 늙어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편 90편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함몰되지 않고 나를 바르게 대면하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절감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만, 그것도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한 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속성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안주하려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들어서 그곳에 눌러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성의 본질이라고 C.S. 루이스가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핵심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에 충만해지면 한 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시내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바람 소리처럼 임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바꾸어 말하면 말씀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는 이적이나 기적을 중심으로 펼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서두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표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바람 소리처럼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성령이 뭘로 표현됐다고요? 불입니까? 바람입니까? 국어는 분명히 뒤에 주어가 나와 있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불의 혀, 바람, 소리.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으로 드러나신다고요? 혀로, 소리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슨 엑스터시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힘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다시 내 인생을 대면하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사랑하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한 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몰돼 가지고 내 중심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2023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우리가 매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이 나를 향한 뜻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일을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 공로주의와 자기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 예.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안에 함몰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실체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이제 삶의 의욕조차 사라졌습니다. 그 의욕을 사라진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출애굽에 내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실 때 모세가 제일 먼저 대답했던 말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원문을 보면 저는 언어를 잃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철저하게 실패하고 땅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정한 사람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니 언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말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모세가 시편 90편의 시를 통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자기 중심으로 함몰된 삶의 80년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인식 속에서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던 지난 80년은 사라진 것 같지만 실은 사라지지 않고 허망한 삶으로 고스란히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현실로 남아있는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새날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어제 31일, 30일, 29일, 28일은 묵은 날이 되어서 지나가 버렸지만 사라진 겁니까? 예, 사라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묵은 날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한날 한날은 사라지는 날이 아니요, 우리의 오늘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를 담는 그릇 아닙니까? 자기가 지나간 그 죄 가운데 자기 중심성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소망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중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14절, 15절, 16절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부분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엎드리기 시작한 이후, 80세 이후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죄 가운데 함몰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그 새 날을 누리며 평강과 기쁨의 날을 누리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 자기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전에 고통스럽고 잘못되었던 삶들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날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후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일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죄 중심으로 죄 가운데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나와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내 삶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의 고통의 시간과 그리고 광야 40년 미디안에서 경험했던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의 한계와 유한함을 깨닫고 드디어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렸던 것이 모세 아닙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외에도 지난 수천 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엎드린 이상 모세는 그 삶을 지속한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 버립니다. 더 이상 엎드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죄로 함몰되어 가던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나와서 새 삶을 누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한국교회 주일 출석 통계를 보면 새해 첫 주 첫 예배 시간이 가장 출석률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다 모인 걸 보면 새해 첫날을 왜 하나님 앞에 다들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새해가 진정 새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 12달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내 중심으로 굳어있는 내 삶이, 죄에 함몰되어 있는 내 삶이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결단이 계속 이어져가는 선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 헌해가 지나가고 이제 우린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지,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 삶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일 확실한 준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비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병낫기를 구했던 사람들, 말씀 앞에 환호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생포하러 나아갔던 유다도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 한 번 엎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내 삶이 그들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하루라도 제가 우리는 말은 수요 기도회라고 붙였는데 성경을 강의하는 시간이거든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성경을 강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자라는 의미로 기도회라는 명칭을 바꾼 지가 두어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쉬지 않겠다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 한 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며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 번 엎드리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 엎드린다는 것은 너무 우리 인생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공고한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 한 해 그분의 눈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쉬지 않겠다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